제13장 헌신. 시간 1935년 11월 17일 오후. 장소 천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머리말. 하나님이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을 구출한 목적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여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분리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거룩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이기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기쁘지 않으며 생활이 자주 실패하고 마음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승리 전후에 마땅히 해야 할 일.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완전한 헌신입니다. 만일 당신의 헌신이 완전하지 않다면 당신은 기껏해야 2급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기 전에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손을 놓는 것이며 둘째는 믿음입니다. 승리한 후에도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요 둘째는 헌신입니다. 우리는 손을 놓는 것과 믿음과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헌신을 보기로 합시다. 우리에게는 기꺼이 헌신하기를 방해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재물, 가정, 시간과 직업 등등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 것은 승리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입장에 서서 헌신해야 합니다. 승리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이김으로 삼는다면 헌신하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주님을 당신의 승리로 삼지 않는다면 헌신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나는 아멘할 것입니다. 헌신은 당신 자신을 의지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헌신의 체험이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후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 같을 때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지내온 것이 헌신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헌신의 문에도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근거함. 로마서 12장 1절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자비는 원문에서 복수인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 말한 갖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로마서의 교훈에 따르면 12장은 8장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12장에서 말한 자비는 1장에서 8장 사이에 있는 갖가지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신 것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가지 자비를 베푸심으로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전반부 8장은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려 속죄를 이루셨음을 말합니다. 3장부터 4장은 피를 말하고 5장은 사하심을 말하며 6장부터 8장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으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이제 우리를 대신해 사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세상과 분별되기를 원치 않으며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완전히 주님께 돌아가 거룩해지기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출한 사실을 믿습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의 아비시니아에 한 그리스도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사람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그녀를 놓고 세 사람이 계속 가격을 올리며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 노예는 어떤 사람의 수중에 떨어지든 다 매우 비참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가장 높은 가격을 불러서 그녀를 산 후에 즉시 대장장이를 불러서 그녀의 쇠사슬을 끊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에게 당신은 자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그는 가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 이 말의 의미를 몰랐었지만 곧 깨닫고는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길 그가 나를 샀습니다. 그가 나를 샀습니다. 오늘부터 내 호흡이 멎는 날까지 나는 그를 따르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당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격려로 인해 오늘부터 나는 그분을 따르기 원한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한 형제가 한 번은 기차에서 화투치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저는 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이상한 듯이 그를 쳐다보자 그는 오늘 나의 이 두 손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전에 범죄하고 화투를 치던 나의 손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께 헌신하였으므로 손도 주님의 것이고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한 번은 차를 타려고 하는데 상점 옆에 조금 이상한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책을 펴보려고 했으나 주님이 금지하여 감히 그 책을 펴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눈과 생각은 이미 주님께 헌신되었으므로 더 이상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만일 이러한 느낌이 있다면 가장 달콤하고 기묘한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은 우리가 너무 고집스럽고 안목이 짧고 얕다고 비평할지 모르지만 비평하는 사람의 입은 그럴지라도 마음 안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것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데 이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헌신해야 할 네 가지 항목 사람을 드림 승리 후의 첫 걸음은 헌신입니다. 무엇이 헌신입니까? 헌신은 당신과 당신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놓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마땅히 헌신해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한 사람이 만일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그의 마음에서 지위가 없게 됩니다. 당신이 만일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다면 세상에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점유할 사람이 없고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붙잡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 것은 당신을 완전히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강한 사람의 눈물과 인정이 당신에게 돌아오도록 끌어당기고 있고 얼마나 많은 상한 마음이 당신에게 돌아오도록 끌어당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반드시 주님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장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인정과 관계를 끊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위를 얻게 해야 합니다. 사업을 드림. 마땅히 드려야 할 두 번째 것은 우리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전도인이 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인이 아직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한 중학생 형제는 시험에서 항상 1등을 했었는데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시험도 1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시간과 힘을 공부에 쏟았습니다. 그 결과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장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김의 관문을 통과하고 자기가 이러한 뜻을 가진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는 주님께 주여 만일 당신의 뜻이라면 꼴찌를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학생은 주님 안에 참된 형제였으며 그는 최후의 승리를 했고 학업에 있어서 이기는 생명을 체험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당신의 사업이나 직업에서 일종의 기대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손을 놓을 수 없으며 반드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헌신해야 하며 당신의 사업과 기대와 웅지를 완전히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물질을 드림. 우리가 드려야 할 세 번째 항목은 물질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마음과 돈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보다 주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헌신해야 하고 우리 모든 소유를 제단 위에 두어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낭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매가 50년 동안 1원도 마음대로 쓰지 않고 저축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칭찬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낭비가 주님 앞에 지위가 없으며 저축도 주님 앞에 지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축과 낭비는 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돈을 쓰시고자 한다면 당신은 그것에 따라 써야 합니다. 신약의 드림은 구약과 다릅니다. 구약은 10분의 1을 드린 것을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10분의 10을 드린 것을 말하며 당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손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시는데 당신은 당신의 생활비를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그분에게서 가져가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돈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모두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은 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쓸 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며 우리가 월급을 받은 후에 필요한 만큼 떼어놓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수 형제의 집은 대가족이 생활을 하는데 형제 세 사람이 매달 일을 해서 번 돈을 다 그들의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가 다시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번 돈에서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전부터 소유한 유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께 완전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드리라고 한다면 당신은 드려야 합니다. 혹은 당신이 먼저 유산을 은행에 보관해두고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이렇게 드린다면 당신이 저축한 은행은 복이 있어서 파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돈을 돌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의 이자는 5%도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금세에 100배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이 이자를 계산한다면 1만 퍼센트입니다. 이것은 가장 수지가 맞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푸대접하지 않으실 것이며 지난날 우리가 드린 정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재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경험자이며 헌금으로 인해 얻은 축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한 자매는 매달 120원의 돈을 벌어 주님이 쓰시도록 전부 드렸습니다. 만일 재물이 우리 자신의 손에 있을 때 낭비하거나 저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한 후에는 감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헌신한 후에 모든 것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보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자신을 드림. 네 번째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드리고 사업을 드리고 물건을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신도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면 순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김은 우리에게 주님께 더 순복하는 힘이 있게 합니다. 전에 우리에게는 순복할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이기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순복할 힘을 주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전일해야 합니다. 헌신은 확실하게 정해진 날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여자가 시집을 가기 위해 확정된 날을 잡아놓고서 나는 언젠가는 시집을 가겠지 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나는 언젠가는 헌신을 하겠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전일하게 한번 거쳐야 합니다. 당신은 그날을 매우 분명히 알아야 하며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후 1922년 2월 13일에 헌신했습니다. 당신이 헌신하는 그날을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으며 주님을 믿도록 당신을 인도한 사람이나 혹은 영적으로 당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광고를 게재하여 사람에게 알릴 수 있으며 또한 사탄에게 나는 이미 주님께 시집 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은데 그는 이미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중매한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만일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로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며 우리를 그분의 성민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수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해야 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승리는 헌신의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임. 헌신과 이김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이기는 생명입니까? 많은 악한 일을 없애는 것이 이김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이와 같다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이기는 생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천연적인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지 않으며 악한 일도 행하지 않는데 이러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승리는 죄악의 행위를 이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매일의 삶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셨으므로 나는 그분께 속했으며 나는 이미 주님께 중매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안에 사는 사람은 거룩함 안에서 하늘에 속한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가서 처리하는 주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소극적으로 죄를 벗어나는 것만도 아닙니다. 승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며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아직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승리하고 나서 헌신을 하는데 만일 당신이 이미 이기는 관문을 통과했다면 오늘 당신은 헌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선량함. 로마서 6장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헌신한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렵게 할 것이라 생각하여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순복과 헌신의 일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있는데 원래 고집스럽고 말도 안 들었으나 나중에 그가 후회하고 당신에게 이후에 내가 어머니께 순복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든지 나는 어머니의 명령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어머니로서 그날 밤 잠자리에서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며 아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생각해 내겠습니까? 그녀가 대답하길 아니요, 나는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아들을 위해 새 옷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하거나 과자나 사탕을 사서 그에게 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안배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순복으로 인해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어찌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를 처리하시고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선하고 좋습니다. 일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좋고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비록 고난이 있지만 마음은 기쁜데 우리 눈물 가운데서도 기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일은 다 주님의 손을 거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이 좋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헌신하면 할수록 주님은 당신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이 헌신하기 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당신이 주님께 헌신한 후에는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눈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고 그분은 완전히 자유롭게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 당신에게 역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과 사업과 재물과 우리 자신을 완전히 제단 위에 올려놓아 주님께 돌아가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분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